6. 성주간 금요일. 1.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다. 요한복음서 18장 28절에서 32절. 최고의회의 비상 긴급 소집.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재판한 최고의회의 집회가 두 번, 한 번은 목요일 밤중에, 또 다른 한 번은 이튿날 금요일 새벽에 연이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27장 1절, 마르코 복음서 15장 1절 참조. 목요일 밤 집회에서는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였고, 금요일 새벽 집회에서는 사형을 실행할 구체적 방법을 찾는 문제를 의논한 것입니다. 최고의회에 모인 사람들에 관하여 마테오 복음사가는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참석하였다고 기록하였고, 마르코 복음사가는 율법학자들도 참석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루카 복음서에는 밤중에 열린 최고의회의 집회가 생략되고 금요일 아침에 열린 최고의회의 집회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 22장 66절에서 71절 참조. 총독 관저에 끌려가심. 카야파가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한 후 최고의회 의원들과 군중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27장 2절, 마르코 복음서 15장 1절 참조. 이때 예수님을 결박한 것은 도망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중죄인으로 보이게 하여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체포되실 때부터 결박되셨습니다. 그러나 공관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최고의회에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한 때부터 결박되셨습니다. 파스카 축제 때 빌라도는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간 유다인들은 총독 관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다인들은 이교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마태복음서 8장 8절, 사도행전 11장 3절 참조. 유다인들은 특히 파스카 축제를 앞두고 부정 타는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교도의 집에 들어가 부정하게 되면 율법 규정에 따라 파스카 만찬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28절 참조. 요한복음사가는 유다인들이 하느님이 파견하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느님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모순을 매섭게 지적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이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광장에 모여 평소 습관대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AD 30년 파스카 축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만찬을 드신 다음에 체포되셨다고 공관 복음서에 쓰여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26장 17절에서 19절, 마르코 복음서 14장 12절에서 16절, 루카 복음서 22장 7절에서 13절 참조. 그리고 모든 복음사가가 예수님이 잡히시어 돌아가신 날을 금요일, 즉 안식일 전날로 기록하였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27장 62절, 마르코 복음서 15장 42절, 루카 복음서 23장 54절, 요한 복음서 19장 31절 참조. 그 반면에 요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에 대해서 파스카 축제 준비일 낮 12시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4절 참조. 즉 예수님의 적들이 파스카 만찬을 하기 전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공관 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기록이 다를까요? 사두가의 사제들은 첫째 달 15일이 금요일 혹은 일요일에 해당되면 다음 오순절을 바리사이들과 같이 일요일에 행하기 위해서 파스카 축제일을 하루 앞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되신 AD 30년에도 사제들은 파스카 축제일을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옮기고 금요일 밤에 파스카 음식을 먹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대다수의 평민들은 원력에 따라서 금요일을 파스카 축제일로 삼고 그 전날 목요일 밤에 파스카 음식을 먹었습니다. 학자들은 천문학에 기초하여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순환하신 날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서민의 관습을 따라서 첫째 달 14일 목요일 밤에 파스카 음식을 드시고 15일 금요일에 돌아가셨을 것이 유력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AD 26년에서 36년 첫째 달 15일이 금요일에 해당되는 경우가 세 번 있었습니다. 즉 AD 29년 3월 18일과 AD 30년 4월 7일 그리고 AD 33년 4월 3일입니다. 이 중에서 AD 30년 4월 7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책은 그 학설을 따랐습니다. 죄목도 정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고소한 유다인들. 예수님을 데리고 온 유다인들은 총독 관저 대문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기만 할 뿐 어느 누구도 관저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온 유다인들, 즉 바리사이파 사람들, 사두가이파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원로들과 군중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총독의 승인이 필요한 유다인 지도자들은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몰라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죄목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인 지도자들은 합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데려왔을 뿐이었습니다. 경비병의 보고를 받은 빌라도가 관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군중이 결박된 예수님을 에워싸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 앞에 서서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소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29절 참조. 질문을 받은 유다인 지도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하고 맥 빠진 대답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30절. 그들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그가 납득할 만한 법률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서 난감한 나머지 매우 막연한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 했으면서도 군중의 반대가 두려워 애만 태우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뜻밖에도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체포한 사실에 흥분하였습니다. 목요일 밤중에 개최된 최고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면 로마 총독에게 고소해야 된다는 점에만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형사범으로 재판할 만한 정치적 죄목에 대해서는 미처 의논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의 질문에 빗나간 대답을 하는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입장. 유다인 최고위원은 예수님의 체포에 대하여 빌라도에게 이미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로서는 예수님 사건에 대하여 예심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유다인들의 최고의회가 내린 결정을 단순히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 나온 이상 빌라도는 그 문제의 형사 재판 관할과 그의 유죄성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죄를 명백히 가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실속 없는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정치적 죄목 없이 고소된 죄인을 재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다인들이 얼마나 교활한 민족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죄 없는 자를 자신이 죽이게 한 다음에 반드시 훗날 자신이 법을 어겼다고 로마 황제에게 제소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을 인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역사가에 따르면 빌라도는 유다인들에 대하여 깊은 의혹을 품고 있으면서 백성의 폭동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유다인 최고의회에는 종교 문제에 관한 사건을 재판할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죄인이 범한 죄가 유다인 종교에 관련된 것이라면 유다인 최고의회의 권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문제를 이미 결정했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회에서도 재판할 수 있는 가벼운 죄인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빌라도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다인들의 종교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다인 지도자들의 음흉한 속셈에 대하여 유다인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더 자세한 것까지 알고 있는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참으로 유다인들의 교활한 책임 회피술책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도록 선동하는 자. 수석 사제들은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거역하도록 백성을 선동한 정치범인 듯이 최대한 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는 자, 또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자칭한 자라고 빌라도에게 고소하였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2절 참조. 루카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소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20장 20절에서 26절 참조.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아의 왕권을 세속의 정치적 의미로 이해하고서 그것이 로마 황제의 주권에 대한 거역 행위라고 총독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참조.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3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3절. 이 대답은 긍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부정의 의미로 해석한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4절. 그러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자들이 이 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허위 선동자로 강력하게 몰아갔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5절.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과장된 몸짓과 외침으로 여러 가지 죄목을 걸어 고소하기를 되풀이하였습니다. 마르코복음서 15장 3절 참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고소한 죄목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고소 자체가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기 때문에 반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여겨 침묵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12절, 마르코복음서 15장 5절 참조.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믿는 쪽으로 더욱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오 하고 예수님께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13절, 마르코복음서 15장 4절 참조.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14절 참조.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표현처럼 입을 전혀 열지 않는 주님의 종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참조. 이러한 광경을 유심히 지켜본 빌라도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근거 없이 모함하고 있거나 적어도 예수님의 범행을 과장하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의 고소를 빌라도가 기각하려 하다. 예수님에게서 정치적 범죄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빌라도는 유다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의 법대로 여러분이 처리하시오 하고 그들의 고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31절 참조. 빌라도가 이 사건을 기각해버리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는 유다인 지도자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들은 무슨 억지를 써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조바심이 더 심해졌습니다. 유다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 관저에 온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려는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면을 벗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죄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자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31절 참조. 교활한 유다인 최고위회는 합법적 죄목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기어코 죽이고야 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한 결정에 대하여 빌라도에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요구는 바로 무죄한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빌라도에게 전가시키려는 술수입니다. 빌라도는 능구렁이 같은 수적사제들을 비롯한 유다인 지도자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증오심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엉뚱하게도 유다인들의 종교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심각한 난제를 떠맡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벌써 이 재판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티나에서 사형 집행의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력자는 자신뿐이므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가부간의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속으로 유다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할 배경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 요한복음 사가는 여기서 진행된 소송의 절차가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따른 것임을 밝혔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32절 참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이미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14절, 12장 32절에서 33절 참조. 요한복음 사가는 예수님의 수난 사건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일치함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용하는 율법이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사건에 대하여 공관복음서보다 요한복음서에 훨씬 더 비중 있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총독 관저 안으로 끌려 들어가시고 유다인 군중은 관저 밖에서 재판을 참관하였습니다.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군중과 조용하고 평온하게 재판을 압도하시는 예수님이 대조됩니다. 때로는 발언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사실 재판 과정 전체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당신을 고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사가는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36절 참조. 빌라도는 총독 관저의 대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두 번씩이나 거듭하면서 예수님과 군중 사이를 화해시키려 노력하였으나 그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